22장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22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의 가축을 만나게 되면 그 가축을 꼭 그냥 버려두지 말고 주인에게 찾아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만약 그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거나 그 주인이 멀리 있어서 데려다주기가 어려우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잘 보관해주고 또 그 사이에 동물들을 잘 먹이고 마시게 해서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지켜주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동물들만, 짐승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복이든지 또는 어떤 것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한 말씀이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몰래 자기 것으로 삼지 말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매우 상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는 이 가장 중요한 소유가 동물들, 가축들이었을 텐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이 한두 마리 가축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난한 시대였고 또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유혹과 시험 받기가 아주 쉬웠을 때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 계명을 주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무슨 소유가 특별히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너 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뒤섞여 그렇게 살아갈 때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의 말씀을 확실히 정해두어서 소유를 분명하게 하고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소유를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대 적용해 보면 단순히 길 가다가 그 동물, 짐승을 만나, 가축을 만났을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거래를 하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마다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언제나 그의 것은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 원칙을 잘 기억해야 세상이 평화롭고 경제 질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몰래 자기의 것으로서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일생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물질과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대부분이 소유와 관계된 말씀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만큼 이 소유와 관계된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람을 격앙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회가 얼마나 정결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잡함이 없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또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옷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유니섹스한 옷들을 많이들 입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렵지만 말씀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창조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때가 아니었죠. 우리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를 갈수록 더욱더 이상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는 유목민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는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걸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는 것이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고 이것은 사회 풍속을 해치는 성정체성의 혼란,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와 같은 그릇된 풍조가 그 사회 속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두 성,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와 같은 논리를 허용하게 되면 급격한 사회적인 혼란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그릇된 풍조들이 세상에 만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지으신 것에 감사하고 여성으로 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마치 동성애가 허용되는 사상이 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 주에서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그런 법들도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했습니다. 제3의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켜낸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옷을 입는 것까지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얼마나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길을 가다가 새가 있는 것을 보면 새를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잡아가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는 잡아가서 먹어도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새를 먹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피하게 새를 잡아서 먹을 때라도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먹어서 멸종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확대하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종을 멸종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 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생물의 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생태계에 급격한 붕괴가 찾아오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자연의 재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식물이나 동물의 종이든지 멸종되지 않고 잘 보존되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의 삶이 파괴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말씀도 생명보호에 대한 말씀인데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라 하셨습니다. 대체로 유대인들의 집은 옛날도 지금도 지붕을 옥상 형태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을 널기도 하고 또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집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10장에 베드로가 시몬 무도장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옥상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일종의 활동 공간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의미고 안전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집을 지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명보호의 정신이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남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나 새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나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원리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서 일을 시키지도 말고 또 옷을 입을 때에도 양털과 배실로 짠 혼합된 옷은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두 종류의 동물을 한 우리간에 넣어서 키우지 말아라. 또 밭에 파종할 때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아라. 또 옷감을 만들 때에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모직과 이 섬유로 만든 것들 함께 섞어서 짜는 혼합된 섬유를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오늘 읽은 말씀도 그 말씀은 약간 변형된 내용의 말씀인데 핵심은 혼합시키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잡종들이 생겨나게 되고 해서 생태계를 교란할 염려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더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언제나 성별된 단순한 삶을 살아야지 혼합된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이 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 주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야지 이것저것을 다 포함해서 살아가는 이 혼합된 생활을 금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의 정신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들이 모든 동식물의 종들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혼합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혼합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의복의 독특한 모습이죠. 옷의 앞쪽과 뒤쪽에 수를 달아서 길게 늘어뜨려서 그렇게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데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도록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에 그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서 머리털을 길게 해라 깎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머리가 치렁치렁하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구나 그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옷단에 수를 길게 내려뜨려서 아,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보는 사람이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옷이란 일종의 사람 행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삶의 외형적인 행위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골프채 들고 출타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독교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 삶의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편안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좀 노골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꾸 완화시키려 노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고 또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숨겨진 모습에서 향기가 드러날 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옷가에 늘어진 술만 보고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머리카락만 보고도 나시린이다 그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한 고아원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남쪽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들 외엔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는 행동을 우리가 선전하지 않더라도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긴 말씀이 이제 성적인 범죄에 대한 말씀인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초점이 여성들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범죄의 주도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런 범죄에 의해서 여성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여성들이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말씀 전체의 중심인데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여성들,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동시에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정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약한 사람들이 잘 보호받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러 말씀들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의 표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